아기들은 겁이 없죠. 호기심이 생기면 무조건 만지려 들고, 궁금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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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물어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달려갑니다. 어른은 겁이 많아요. 호기심이 생겨도 다칠까봐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요. 궁금해도 이것도 모르냐며 핀잔 들을까봐 물어보지 않고 때론 아는 척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겁 많은 어른도 한때는 겁 없는 아이였잖아요. 가끔씩은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겁 없는 아이의 용기가 불쑥 튀어나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EBS FM 음악이란 책방 DJ 홍대광이고요. 오늘 첫 곡 엔카의 The Show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사회 초년생들 보면 거침없이 말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아, 젊음이 참 좋다. 불안하지만 그 용기가 참 부럽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어른이 되면서 사실 굳이 해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살아왔던 그 경험치 때문에 이미 뭐 예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반대로 그 예측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되는 일들을, 도전해야 되는 일들을 더 못하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잠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프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혜미님, 오늘 오프닝 완전 공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회사 동료들 때문에 용기 있게 진짜 한마디 딱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한마디 딱,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한 지금 수백 번을 하지만 그게 그 상대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이루어질 그 후폭풍의 그 일들 감당이 안 돼서 꼭 참게 되죠. 아유, 그렇습니다. 진짜 김시현님, 그런 거 보면 경험보다 용기와 자신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니까요. 뭐 이건 비단 제 얘기지만요, 막상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미리 단정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고마워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회사에서 춤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때를 쓰고 진짜 울고 불고 막 거의 억지로 끌려가듯 연습실을 갔죠. 예, 선생님의 코치 아래 한 몇 달 동안의 특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뻑뻑한 댄스를 추면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거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풀어줬던 어떤 그 댄스의 약간이나마 몸이 좀 길이 들어서 지금 무대에서 많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못됐겠지?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일이었지만 참 말이 되는 일이었구나. 양보람님, 아 맞아요. 하기 전부터 너무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겁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은 제 속의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점심 먹고 나니까 나른하고 졸립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홍책방 들으러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양보람님. 딱 이 시간대 또 늦은 점심 하시는 분들은 좀 졸릴 시간이기는 해요. 꼭 참고 저희 홍책방 함께 하시죠. 자, 오늘 화요일에는 여행이 있습니다. 풍경 있는 에세이,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여행 떠나는 시간인데요. 기빈 씨와 함께 오늘도 서울로 오늘은 여행을 가볼게요.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에세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싸이의 낙원. 오늘 그대와 네,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김민아 작가의 에세이 엄마는 예쁘다 중에서 엄마의 몸이 여러 개라면 입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를 참아가며 이유식을 먹이고 아이를 업은 채 진공 청소기를 돌려 재웠다. 이제 잡고 걷는 맛, 밀고 걷는 맛을 알게 된 아이는 등에 잘 업히지 않으려 하는데 청소기를 보여주며 청소기 아저씨랑 청소할 거야 라고 하면 다가와 업힌다. 청소기가 궁금하고 신기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청소기가 옆으로 굴러다니는 건 무서운가 보다. 보통 이 시간엔 나도 함께 낮잠을 자는데 오늘은 잘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여보, 밥 끓다 할 시간에 반찬이나 좀 만들어. 블로그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그래서 그냥 모니터를 탁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하루 종일 아이랑 있다 보면 아이를 재우고 난 이 시간만이 오롯한 내 시간이다. 그 시간에 당신이라면 반찬이나 만들고 싶겠냐는 울컥한 마음. 남편은 미안했는지 몇 번 이리 와봐 라고 불렀지만 난 그냥 방에 들어와 누워버렸다. 이리 오긴 뭘 이리 와. 말하고 싶은 자기가 와야지. 반찬을 좀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 요즘 남편의 식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꼭 그걸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마디 할까? 옛날 엄마들은 애 업고 반찬하고 남편 수발하고 다 했다고 받아치면 뭐라고 하지? 그럼 조선시대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를까? 아이 하나 키우면서 유난 떨지 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지? 에이 더럽다.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이 하루 종일 아이 봐. 근데 나 돈 벌려면 어디에 취직을 해야 하지? 지금부터라도 취업정보 사이트를 찾아봐야 하나? 맞아. 저번에 아이가 기침하니까 나한테 병원도 안 데려가고 뭐 했냐고 했지? 밤에 아이 기침 소리에 한 번이라도 깨봤어? 온갖 원망과 자조와 한탄을 반복하다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남편을 배웅하면서도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만화가 부부의 육아 생활을 다룬 웹툰에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만약 초능력이 생긴다면 분신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분신 하나는 반찬을 만들고 하나는 찌개를 끓이고 하나는 마트에 가서 마늘을 사오고 그 말에 남편은 생각한다. 뼛속까지 주부야. 초능력이 생겨도 역시 주부는 주부야.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돈을 많이 번 다음 수라상궁, 침전상궁, 지밀상궁, 보모상궁 등을 고용하겠다. 그 사이 난 삼청동에 나들이를 가서 커피와 스콘을 공작 부인도 울고 갈 우아한 자세로 음미하겠다. 그리고 건축학계 논리 보면서 남편 따위는 잊고 첫사랑의 추억에 잠겨봐야지. 그런데 써놓고 나니 초능력을 가진 인간의 소망치고는 너무 소박하다는 것이 이 글의 반전이다. 아, 나는 엄마다. 뼛속까지 엄마야. 네, 왁스의 황혼의 문턱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는 지식너머에서 나온 김미나 작가 에세이 엄마는 예쁘다 중에서 엄마의 몸이 여러 개라면 낭독해드렸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종희님, 저도 분신술을 쓸 수만 있다면 하나는 일시키고요. 또 하나는 청소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근데 아이들은 내가 돌봐야 하며 오롯이 내 시간은 버리고 엄마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왠지 분신술을 써도 뭔가 완벽히 나는 아니겠지 라는 마음인 거죠. 로또맘님, 눈물 나요. 4개월 된 딸아이 돌보고 있는데 거울을 보니 어느새 제가 없어졌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빠져서 힘도 없고요. 티는 목이 늘어나고 얼굴은 까칠해지고 엄마도 이렇게 절 힘들게 키우셨겠죠. 아, 그러니까 또 아이 키우면서 참 부모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고. 아, 김소영님. 최근 둘째를 낳고 우울해하는 친구에게 이 에세이 선물했습니다. 친구가 같이 웃고 울면서 힘이 되었다고 말해주는데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봤자 고작 2년 먼저 애 둘 낳고 키웠다고 선별합시고 이런저런 말해주는 것보다 이 에세이 선물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진짜 외로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이 얘기를 쉽게 털어놓을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남편에게 얘기하자니 완전히 100% 좀 이해를 못해주는 것 같고 그냥 좀 당연한 일처럼 치부받는 것 같고 이런 에세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들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오늘 풍경 있는 에세이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런스트루락의 Sleeping Child, Sixpence Under Richer의 There She Goes.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음악과 에세이로 만나는 감성여행, 풍경있는 에세이. 이제 11월이고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산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판사 지식너머에서 나온 권다연 작가의 나 홀로 진짜 여행을 통해서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서울 부암동과 기찻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서울 항동, 이렇게 두 곳을 여행으로 가볼게요. 먼저 혼자여도 좋은 산책길이에요. 서울 부암동 나들이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에 대한 달콤한 흥분도 잠시,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은 하루하루 버겁게 날 짓눌렀다. 발에 맞지도 않은 구두를 신고 여의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자취방에 돌아오면 스타킹 앞코는 벌겋게 피로 물들어 있었다. 직장 선배에게 꾸지람이라도 들은 날이면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져 펑펑 울다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다 아연실색했다. 내가 꿈꾸던 서울 생활은 이런 게 아니다. 당장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대학 시절 즐겨 입던 청바지에 면 티셔츠를 걸쳐 입었다. 오랜만에 운동화도 꺼내 신었다. 무작정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 뒤 가장 먼저 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곳이 어디든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나면 내릴 작정이었다. 어린 내가 동경했던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버스는 구불구불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야트막한 지붕들이 정겹게 어깨를 맞댄 친근한 풍경.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충동적으로 떠나온 여행의 목적지는 부암동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찾아간 부암동에서 나는 걷고 또 걸었다. 미끈하게 잘 정리된 여의도와는 달리 부암동의 길은 오르락내리락 들쭉날쭉이다. 이 길인가 싶어 들어섰다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 일쑤였다. 그래도 운동화의 얄팍한 밑창 아래로 느껴지는 아스팔트의 감촉이 마냥 좋았다. 백사실 계곡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어 따라 들어갔더니 이곳이 서울 한복판인가 싶을 만큼 멋지게 우거진 숲과 계곡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성 이항복의 별장터가 있던 곳이라는데 그야말로 비밀의 정원으로 불러도 좋겠다. 눈을 감으면 귓가에 일렁이는 바람소리와 졸졸졸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선명해진다. 잠시 걸음을 쉬어가려 넓적한 바위 하나를 찾아 앉았다. 옆에 책은담의 글귀 한 줄이 적혀있다.
움츠렸던 자는 반드시 높이 난다.
한참 글귀를 곱씹어보다 두 팔을 뻗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서울의 지난 밤들이 조금은 견딜만해졌다. 삭막한 아스팔트와 비교하면 기찻길은 늘 따스한 감성과 풋풋한 낭만 혹은 그리운 추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 첫사랑이 등장했던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도 남녀 주인공은 어느 한적한 시골역에서 함께 기찻길을 걸으며 두근거리는 설렘을 나눈다. 조금 냉정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기찻길 위를 걷는 것은 벌금형을 받을 만큼 위험천만한 불법 행동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이미 기차가 멈춰버린 기찻길. 그래서 누구나 마음껏 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찻길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 고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부천의 옥길동까지 이어지는 약 4.5km의 항동 기찻길은 1950년대 화학회사가 원료와 생산물을 운반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사설 철도다. 그러나 지금은 근처에 있던 연탄공장과 제강업체가 자리를 옮기면서 화물열차마저 거의 자취를 감춰 기찻길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시간이 흘러 녹슨 레일 사이로 들꽃이 피어나고 기찻길은 이제 기차 대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산책길이 되었다. 야트막한 빌라촌을 가로지른 기찻길은 때론 건널목에 멈춰서기도 하며 일상 저 너머로 느릿느릿 사라진다. 회색빛 빌딩 숲은 어느새 아늑한 풍경이 되고 기찻길 옆으로는 온통 푸르디푸른 나무와 논밭이 이어진다. 그러다 문득 넝쿨에 뒤덮인 멈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이 기찻길임을 깨닫는다. 주변을 돌아보니 영화에서처럼 두 팔을 벌리고 나란히 레일 위를 걷는 어린 연인부터 기찻길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는 남학생, 바퀴 달린 가방을 털털거리며 지나는 할머니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걷는다. 그렇게 기차가 멈춰선 기찻길 위엔 누군가의 첫사랑과 추억, 일상의 한 조각이 달리고 있다.
네, 풍경 있는 에세이. 이렇게 해서 서울 부암동과 항동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낭동 여행하면서 띄워드렸던 노래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윤건의 걷다, 이어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낭동 여행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라고 바바리 코트 멋있게 또 입고 오셨네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는 거라 네. 그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사실 이걸 벗고 싶었는데 그냥 입고 있었어요. 조금 덥네요. 읽으면서.
열이 많으시군요.
그런가? 네.
자, 오늘 서울 여행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서울 다녀왔죠.
네.
서울도 사실은 도심인데, 북적북적한 도심인데, 이렇게 찾아보면 한적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두 곳도 저에게 있어서 생소한 곳이었는데, 낭만이 있습니다. 부암동 백사실계곡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부암동 백사실계곡. 네. 비밀의 화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예쁘고 조용한 숲과 계곡이 있었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갔다 오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40년 동안 폐쇄가 돼 있다가 2006년에 개방됐기 때문에 그 자연 생태계가 훨씬 더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럼요. 다들 좋아하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서울 항동의 기찻길. 이것도 정말 낭만이 있네요.
기찻길은 어딜 가든 다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도 이런 기찻길이 있었다니? 라고 이번에 새삼 다시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빈 씨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인들이 이렇게 팔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벌리면서 걸어가는
네네.
해보셨죠?
해봐야겠다. 네. 해볼게요.
왜 이렇게 안 해본 게 많아요.
네. 네네.
어서 이 가을에 기찻길에서
그래요.
그 누군가와 함께
알겠어요.
저기를 걷는 기빈 씨 될 수 있기를.
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연을 주셨는데 이혜미님. 부암동 학교 근처여서 강의가 일찍 끝나는 날 종종 가곤 했어요.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새롭네요. 부암동에 예쁜 카페도 많답니다. 추천드려요.
네. 0005번님은요. 대학 다닐 때 등굣길을 참 좋아했어요. 부암동 주민센터 쪽으로 돌아가는 버스 노선 타고 일부러 시간을 더 들여서 다녔죠. 수업 끝나고 부암동으로 사진 찍으러도 가고 커피 마시러도 가고 했는데 그립네요. 주말에 대학 멤버 소환해서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또 서슬기님. 저 항동 살아요. 어제도 갔던 항동 기찻길. 거기 수목원도 연결돼 있다고요. 수목원도 연결돼 있군요.
네네. 항동 수목원. 그리고 박미정님은요. 사무실에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늘따라 가까운 곳에 에세이라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고 꼭 제가 여행하는 것처럼 힐링이 되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 듣는 여행. 뭔가 직접 발로 움직이는 여행은 아니지만 들으면서 상상하는 그 여행의 묘미가 또 있죠.
맞아요. 상상하는 여행.
네. 오늘도 기빈 씨하고 서울 가까운 여행지를 다녀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이어서 데이비드 최의 Only You 전해드립니다. 네. 이 노래 들으니까 또 그 노래도 듣고 싶네요. Only You Handbag 뭐. 자, 1부 마무리할까요? 네, 음악이나 책방 생방 중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네, 그 온리오는 아니고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